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전도서로 모시겠어요. 자, 오늘은 2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다시 말하자면 헛되었다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토머스 에디슨이 뭐 발명왕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말을 한 사람인데요.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발명왕으로서 대표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통해서 백열전구를, 축음기,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많은 물건을 발명을 해냈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녹음기계는 에디슨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천재였다고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에디슨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디슨의 그러한 천재성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데 말입니다. 그의 실험실이 지금도 이 플로리다 주의 그 포트 메이어라는 곳에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에디슨의 생가와 실험실을 방문하는 것, 아마 그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밤낮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따라서 실험실 안에서 잠깐 이렇게 새우잠을 잤는데 그런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침대, 간이 침대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밤낮 연구에 몰두했고요. 이러한 그들은 모두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했을 때 에디슨에게 있어서 삶이 전혀 재미가 없었을 거라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발명하는 데만 뭐 전심을 다했을 테니까요. 에디슨 역시 인생에 매우 참 따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8절을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다가 마침내는 그것들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죽은 후 복음사역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을 뭐 이렇게 뭐 좀 바치려고 하지만 오늘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우에 비해 보면 비추어 보면 변질되었거나 떠나 있는 기독교 기관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하버드 대학의 창설자인 존 하버드 씨 있잖아요. 원래 그는 근본주의 신앙의 기독교인으로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 교정 어디에서도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근본주의적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버드 씨가 남긴 돈은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목적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 이른바 기독교 단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관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솔로몬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그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데 그는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아들의 어리석은 무지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19절을 봐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울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어리석은 자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부모의 재산을 3대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보면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흔치 않다고 그래요. 자, 2장 20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 아래서 바라보는 견해는 우리를 반드시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은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아무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혹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든 간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여러분의 손에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우리가 솔로몬이 운명론이란 인생 철학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교도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져 있었던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불교는 여러분 운명론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플라톤 철학 역시 운명론에 입각한 철학이라고요.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영광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운명론을 가리키는 집단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도 운명론적 철학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이 매기 목사님도 성경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비행기를 타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흔하게 경험하게 되신다는 건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운명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운명론은 여러분 어떤 그런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운명론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천하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솔로몬의 인생관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인생을 뭐라 할까요? 운명론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철저한 운명론이거든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도 금전적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되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이 뭐 잃었으면 언젠가 또 들어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얻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뭐 좀 손해를 봤다면 이제 이익을 볼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하던 중 뭐라 할까요?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헤어질 때도 있겠지. 이게 운명론적인 철학이란 말이죠. 한번 구절을 더 보실까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실이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분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싸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좀 즐기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람들 사이에 자주 인용되는 매우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오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처세술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속에 자주 행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발견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 11절로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인생은 마치 오렌지와 같은 거야. 따라서 나는 삶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뽑아낼 거야. 솔로몬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의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 하는 거거든요. 12절을 봐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러한 무리에 속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차를 타거나 보면 옆좌석에 사람들이 앉지 않습니까? 그 앉은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 투의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13절을 봐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은 솔로몬이 마시는 것에서 잘못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의 인생관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운명론이다 하는 거죠. 14절을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나니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운명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운명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가 결코 불가능하단 말이죠. 운명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듣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운명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때문이지 운명론 때문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결정하셔 놓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이기주의란 또 하나의 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기주의를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선으로 보는 것이죠. 운명론적도 안 됩니다. 이기주의도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은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지만 저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기 성경 강의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우리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성경적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믿음에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참 행복하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둔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함에도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운데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 그 증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답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가들 중에는 상대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자기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지기 전에는 그를 늘 믿는다.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들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현실에 직면하곤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것과 동일하게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요. 17절로 18절인데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니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음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내용인가요? 19절로 20절 볼까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을 갖지 저희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저는 여러분이 이단 가운데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믿음 안에서 확신 있는 삶,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19절로 20절이 말입니다.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 실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한 이유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자신을 거의 뭐 바치다시피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술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학에, 어떤 사람은 음악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거의 자기 자신을 바치듯이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너무도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낙천적인 견해가 있을 수 없다. 좀 즉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화론은 동물이었던 인간이 현재 상태에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좀 허무맹랑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기주의적인 견해는 인간을 하나의 짐승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른 지역들의 계급 조직을 낙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허무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야기시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인간은 결국 하나의 짐승으로 살다가 죽어간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갖게 만듭니다. 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개와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요.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입니까? 개는 개예요. 인간은 인간이고요. 하나님이 개는 개라고 하셨고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기주의에 꽉 차서 사셔야 되겠어요? 운명론으로 사셔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